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취급과 관련한 세 건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 4일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법원 소리의 결과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불법 음모를 조작했다는 별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3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출석한 지 하루 만에 기밀문서와 관련해서도 추가 무죄로 주장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37개 혐의로 기소된 뒤 3건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40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월트 노타도 씨도 새로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방검찰은 지난주 또 다른 트럼프 캠프 직원인 카를로스 올리베이라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미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관돼 있는 수백 개의 문서를 가져다가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에서 임의로 보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는 노력으로 화요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세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기밀 서류 관련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임란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은 뒤 동부 라호르에서 체포됐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칸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11월 초에 이전에 치러지는 전국선거 참여 가능성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칸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테크이흐 에인사프당은 성명을 통해 이미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칸 총리의 라호르 거주지를 둘러싼 경찰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가 받은 선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유죄를 판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많은 비를 내린 제5호 태풍 독수리의 비구름이 동북지역으로 옮겨가며 중국 지린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재 매체가 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린성 홍수 가뭄 대응 지휘부에 따르면 성 일대 쏟아진 폭우와 그로 인한 홍수로 수란시에서는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로 수란시의 진마진과 카이위안진, 치리향 등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했으며 다리가 무너지거나 도로가 손상된 곳도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수란시 이재민은 13만 4천여 명으로 대피한 주민은 1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광주시 중국인민법원은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판매하려다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 1심 재판 그리고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8월은 프랑스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가 태어난 달입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음악이라고 설명하는 이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가 아실 클로드 드뷔시고요. 1862년 8월에 유명한 축구단 생제르맹이 토대를 두고 있고 지금도 훈련장이 있는 파리 근교 생제르맹 앙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쇼팽과 슈베르트보다는 조금은 덜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지만 프랑스에서는 드뷔시를 20프랑짜리 지폐에 초상과 작품을 새겼을 정도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8월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로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롬몽이 연주했습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필리프 앙트로몽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오늘 클래식 고전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주말 음악 여행의 첫 곡이었습니다. 아라베스크, 발레에서 한 발로 서서 손과 발을 앞뒤로 뻗는 자세를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음악에서는 한 가지 악상을 아주 화려한 선율로 확장하는 악곡을 아라베스크라고 하고요. 이슬람 사원의 벽에 그 장식이나 공예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기하학적 문양의 장식도 아라비아 풍이라는 뜻으로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는 여러 음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이 아르페지오 주법의 특징입니다. 이국적이고 우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내는 작품 이름이 바로 이 아라베스크인데요. 20대 중반인 1888년에서 1891년 사이에 작곡한 드뷔시 작품 전체에서도 아주 초기 작품으로 꼽고 있는 곡입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은 8월에 태어난 드뷔시를 따라서 인상주의 음악, 모리스 라벨, 에릭 사티 같은 시대를 살았던 프랑스 음악가와 음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1993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영화 속에 담긴 드뷔시의 음악, 달빛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드뷔시 이야기를 하자면 인상주의 음악가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뷔시는 문인이나 화가들과의 교류가 아주 많았던 음악가인데요. 당시 프랑스 문인들은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와는 달리 좀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작품에 담는 상징주의 사조가 유행했었고요. 문인들의 모임에서 만난 이 모네나 세잔, 드가 같은 화가들은 그 색이나 빛의 그 순간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기법을 추구하는 인상파 화가들이었습니다. 드뷔시의 대표 작품에도 이런 당대 예술가들의 영향이 가득합니다. 스테판 말라르메라는 시인이 주도했다는 문인들의 정기 모임에서 나온 이 116행짜리 시 목신의 오후를 음악으로 표현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 바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축과 산, 들을 관장하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이 목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잠에서 덜 깬 이 몽롱한 상태의 목신이 목욕하는 요정들을 보다가 그 생각이 아름다움의 여신 비너스와의 어떤 관능적인 사랑을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깨보니 꿈인데 그러다가 다시 잠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플루트의 선율이 아주 몽롱해지는 꿈의 상태로 이끌어드릴 겁니다. 오보에와 클라리넷, 하프가 이 목신의 신비한 느낌 속에 상상을 펼치는 모습을 그려보게 합니다. 1894년 드뷔시가 32살 때 내놓은 작품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만든 작품을 원작자인 시인 말라르에게 들려줬더니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작품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세계 음악사는 이 드뷔시의 음악을 인상주의 음악 시대를 연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뷔시는 7살에 처음 피아노를 배웠답니다. 집안에 음악가가 있었다거나 부유한 가정이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시작했다는 그 여러 천재적인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드뷔시의 아버지는 도자기 상이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살아야 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척 집에 가서 조금 늦게 피아노를 배우게 된 경우인데요. 드뷔시의 재능을 알아본 친척이 피아노 선생님한테 보냈고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드뷔시가 10살 때 음악과의 등용문인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드뷔시. 하지만 음악원의 그 보수적인 정해진 교육 방식이 맞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음악 교수들과의 마찰이 많았는데 당시 최고의 음악가들이 거치는 로마 대상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도에 맞춰라 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듣고 이 두 번째 도전 만에 1등상을 받아서 로마로 유학을 갔답니다. 자, 인상주의 음악의 토대를 만든 것이 이 로마 유학을 중도에 접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지금의 무역 박람회처럼 세계 음악도 모두 접할 수 있었던 1899년에 파리 세계 박람회를 다녀온 뒤에 이 아시아, 특히 자바의 민속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신비하고 몽환적인 그 음악적 표현에 깊이가 더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달빛이라는 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달빛은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순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뷔시가 로마 유학 중에 접한 이탈리아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 봄에 대한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이 뿌랭땅 봄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플루트가 꿈속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드릴 겁니다. 점점 더 풍부하고 커지는 화성이 미의 여신 비너스 그리고 만개하는 꽃을 표현하고 있다는 감상입니다. 드뷔시 작품 번호 122 관현악을 위한 인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세 번째 악장인 론데 드 프랭땅 봄입니다. 프랑스 지휘자 샤를 민슈가 이끈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 오늘 함께할 영상은 1993년의 프랑스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입니다. 프랑스의 자본으로 만든 영화지만 1950년대 베트남 사이공이 영화의 배경이고요. 베트남 배우들이 출연했고 100% 베트남어로 된 베트남계 프랑스인 감독 트란 안 홍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10살 무이가 하녀 생활을 시작한 도시의 포목점집. 첫날 잠을 깬 무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나뭇잎에 떨어진 하얀 진액이 방금 딴 파파야 열매의 흔적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먹을 것을 나르는 개미의 작은 이동, 반들반들 닦아놓은 집 바닥에 오가는 두꺼비 개구리의 움직임이 절제된 대사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아주 인자한 안주인이 있습니다. 장난기 많은 꼬마가 있지만 하루 종일 악기만 연주하는 바깥 주인과 함께 나이 터울이 있어 보이는 삼형제가 심심하게 보일 만큼 아주 조용하게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식탁에서는 예를 중시하는 가풍이 보이고 2층에 머물면서 먼저 간 남편과 손녀의 명복을 빌며 사는 할머니는 집안에 드리워진 무게감을 알게 합니다. 인물들의 움직임과 시선을 아주 천천히 따라가는 카메라, 화면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안주인은 무이를 단순히 하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입니다. 어린 나이의 무이는 이제 능숙하게 파파야를 채 썰어서 만든 음식을 식탁에 올립니다. 막내 아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묵묵히 일을 하면서 가끔 찾아오는 첫째 아들의 친구, 이웃에 사는 쿠엔에 설레기도 합니다. 단조로울 만치 조용한 집안에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깥 주인이 안주인이 모아둔 돈과 폐물을 들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장사는 잘 안되고 식구의 생계가 막막한 안주인이 눈물을 짓는데요. 귀한 도자기를 팔아서 노할머니와 세 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평정심을 찾아갑니다. 바깥 주인이 망가진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노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녀 무이가 아가씨가 될 만큼의 세월이 흘렀으니 고왔던 안주인도 세월에 몸이 많이 쇠했습니다. 이 집에 큰아들이 결혼해 젊은 안주인이 생겼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을 핑계로 무이를 내보내는데요. 안주인은 무이에게
비단 옷과 금 목걸이를 내주면서 딸 같은 마음이었고 크면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었다는 그 아꼈던 마음을 전합니다. 무인은 안주인의 주선으로 평소 사모했던 쿠엔의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활달하고 아주 적극적인 쿠엔의 약혼자가 쿠엔의 마음속에 무이가 있음을 알게 된 뒤 약혼 반지를 빼버립니다. 무이와 쿠엔은 가까워집니다. 쿠엔은 무이에게 글을 가르쳐줍니다. 무이는 쿠엔의 피아노 소리를 배경으로 좋은 옷차림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봉긋한 뱃속에 두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가 끝이 납니다. 영화 그린 파파의 향기 속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쇼팽의 전주곡과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무이가 좋아하는 쿠엔의 피아노 연주로 듣게 되는 음악인데요. 약혼자의 추궁에 불편한 마음은 쿠엔이 쇼팽의 전주곡으로 답을 하는 듯 했고요. 집안일을 하는 무이의 바지런한 모습 뒤를 따라가는 카메라의 움직임에는 쿠엔이 아주 평안한 느낌으로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했습니다. 드뷔시의 피아노곡 달빛은 1890년에서 1905년 사이에 작곡한 네 곡의 모음곡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베를레네 시의 달빛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선택된 하나의 풍경, 그 위에 가면과 베르가마스크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뮤트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마치 환상적인 분장 아래 슬픈 듯이 당당한 사랑과 때를 맞은 인생이 있습니다. 단조로 노래하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달빛에 섞입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이 연주하는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음악가 에릭 사티의 주데브 당신을 원합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인 소프라노 레진 트레스팽의 목소리,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로몽의 연주였습니다. 인상주의 음악가 드뷔시의 흔적을 따라가면 만나게 되는 음악가가 볼레로로 유명한 모리스 라벨과 방금 들으신 주데브의 작곡가 에릭 사티입니다. 에릭 레슬리 사티. 사티는 1866년에 노르망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드뷔시한테는 4살 아래인데요. 같은 시대에 음악 활동을 했고요. 드뷔시가 사티의 대표 작품으로 꼽는 이 짐노페티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했을 정도로 가까웠답니다. 사티도 드뷔시와 마찬가지로 당대 천재음악가들이 거쳐가는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했지만 트레짜인 음악원의 교육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입학을 했고 결국 그만두게 됐고 군대도 갔다가 또 종교단체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드뷔시처럼 소설과 문학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도 만들었는데 기존 음악계가 따르던 어떤 전통이나 그런 사조를 뒤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악을 하다가 살다간 반항적인 음악가다라고 평가하는 작곡가입니다. 사티의 음악은 낭만주의도 아니고요. 드뷔시의 인상주의도 아니고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독특한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음악의 선구자 이런 수식어로 부르는 음악가가 사티인데요. 연인 수잔 발라동을 만났던 이 몽마르트 언덕의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하죠. 수잔 발라동과 헤어진 이후에 그 누구도 마음에 들이지 않았다는 집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슬픈 사랑 이야기도 유명한데요. 이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가곡이 조금 전에 들려드린 주데브였고요. 몽마르트에서 낭만주의 문인들과 교류를 하고 그때 드뷔시야도 알게 됐답니다.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 짐노페디는 모두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88년 작품입니다. 프랑스 작가의 시와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고요. 느리고 비통하게, 느리고 슬프게, 느리고 장중하게라는 주제의 세 곡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곡은 짐노페디 3번 느리고 장중하게입니다. 오늘은 피아노의 선율을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으로 들려드립니다. 프랑크 브리프가 지휘한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음악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라벨도 드뷔시와 같은 시대의 음악가입니다. 인상주의 음악에서 출발해서 현대 음악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데요. 드뷔시의 인상주의보다는 조금 더 고전주의에 기반을 둔 음악 작품으로 드뷔시 음악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875년생입니다. 라벨은 드뷔시보다 13살이 적은데요. 가브리엘 포레가 라벨의 스승이었고요. 에릭 사티의 음악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스페인 광시곡, 어린 광대의 아침 등이 유명한데요. 스페인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라벨의 작품들은 스페인 쪽에 뿌리를 둔 어머니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드뷔시나 사티와 마찬가지로 라벨도 파리 음악원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대상에 도전을 했지만 딱 한 번 2등을 했고요. 본선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는데요. 라벨도 기존 음악계의 흐름, 그러니까 교수들이 강조하는 가르치는 교육을 따르기가 힘들었던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아주 강했던 음악가였습니다. 1928년 라벨의 관현악곡 볼레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4분의 3박자의 세 뒷단음표가 이어지는 라벨의 볼레로, 캐스터네츠를 들고 춤추는 무희들의 움직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드뷔시와는 또 다른 느낌의 몽환적인 분위기, 평안함을 주는 음악입니다. 스위스인 지휘자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이끈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